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규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더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스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싶어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쭉 보면 화 있을 줄도 고라시나 화 있을 줄도 베세다야 베세다 고라신이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고라신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베세다에서는 이럴 때면 오병이어 사건이 이거 베세다에서 일어난 일로 누가복음이 소개하거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많은 일을 가버나움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동네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더라면 그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도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그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이방인만 못한 것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아주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 이 무리가 모였을 때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자꾸 표정만 보여달라고 그런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 병든 사람 고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뭐 나병환자 고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표적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세대가 정말 악한 세대다. 자꾸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요나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심판 때가 온다는 거죠. 남방 여왕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거다. 그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세요. 남방 여왕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거다. 왜냐하면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남방 여왕은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스바가 어디냐고 할 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예멘이 스바다 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가 스바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에디오파든 예멘이든 거기서 예루살렘을 올라 그러면 최소한 2500km는 와야 되고, 최소한 그 시대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고 낙타 타고 말 타고 다니던 시대를 생각하면 최소한 왕복 1년이 걸리는 시대, 거리. 왕복 1년, 최소한 왕복 1년.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멀리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그런데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남방 여왕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냐. 남방 여왕이 심판대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너희, 나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도 열심히 했는데 니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무시하다니 하면서 막 책망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와는 차원이 다른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 오히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또 회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이 은혜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냐?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 문의 열쇠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뭐 저를 포함해서 요즘 교회 안에 너무 싸구려 복음, 너무 값싼 은혜를 말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문이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거냐? 아니고 천국 문은 택하신 백성에게 열려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뭘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주님은 물론 아무나 오라 그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나냐? 아니고 아무나 오라 그럴 때는 네 행한 일 아니고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문턱이 그렇게 낮고 천국 문이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엊그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을 파송하신 뒤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 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숨겨지고 나타난 것이 있어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숨기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만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알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 어떤 우리 신앙과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헷갈리게 돼. 요즘 현대 문화 자체가 사람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개인의 어떤 자유를 너무 어떻게 보면 과대 평가하고, 그래서 뭐든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아가 더 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보다 자아가,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도 뭐든지 자기가 뭘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확신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이거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개혁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옛날 어른들이 가르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늘 가르쳐요, 제가.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옛날 어른들이 이거 개혁주의 5대 교리라 그래가지고, 튤립이라고 하는데, 영어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인 타락, 전체 타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죄로 물들지 않은 영역이 없고 사람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이 병이 들었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선택해 주셨다는 점에서 무조건 선택이죠. 제한 속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죄 용서 받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느냐? 아니고,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도록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나 우리 믿음의 주권, 우리 신앙의 주권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말씀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 있죠. 왜? 제가 예전에 그런 아이 본 적이 있는데, 그 밥을 먹는데 자기 먹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막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한번 먹어주는 혹시 그렇게 아이 키우신 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주는 거죠. 밥을 먹어주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먹어주는 거, 예배 드려주는, 뭔가 한번 순종해주는, 뭔가 이렇게 한번 해주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 혀를 이렇게 차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혹은 우리가 예배하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그렇게 한번 해주는 거냐?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여겨도 될 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 볼 때도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가 씨를 뿌려요. 대부분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4분지 3은 열매를 못 맺고 4분지 1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인생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모든 복음이 다 열매 맺는 거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총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러주신 은혜에 응답하려고 우리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누가복음을 보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해를 못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하면 돼요. 질문.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는 거죠. 구역장에게 질문하고, 구역장에게 질문해서 안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숙한 어른들에게 질문하고, 뭐 정 안 되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우리 성 목사님과 김협 목사님께 가세요. 저한테는 안 와야 되느냐? 뭐 오셔도 되죠, 뭐. 그런데 보니까 성 목사님하고 김면 목사님이 똑똑해요. 제가 조금 전에 강단에 앉아가지고 성 목사님한테 뭘 물어봤어요. 야, 성 목사, 그거 어디냐? 금방 가르쳐줘요, 저한테. 완전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튼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교회는요,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밥 먹으러 간 자리에서, 바리새인의 집에 밥 먹으러 간 자리에서 화 있을 전자 바리새인이 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참다가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가,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하고 대들어요. 막 그래도 예수님이요 책망하세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책망하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부터 5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떴는데 시작.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과 바리새인이요 사이가 아주 극도로 안 좋았어요. 예수님은 너무 혹독하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막 예수님께 대항해서 싸우려고 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이 사이가 안 좋았냐?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 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이렇게 필사 잘 베껴서 쓰고 전수하고, 그래서 서기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서기관 율법 교사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은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조금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시대의 성전은 아침 저녁으로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부정해지고 이미 더럽혀진 성전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볼 때 성전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성경에 두 명이 나오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로마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예복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민족주의자가 볼 때 성전은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 좋아하지 않고 성전을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성전 제사가 죄용서 받고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방향이 다르고 길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튼 율법이 중요하다, 그 율법 공부 열심히 하고 율법 잘 지키고,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정한 기준대로 잘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하튼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이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야 이들 율법 잘 지키는 건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네가 율법 잘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율법 잘 지키는 거 그거 너 위선 아니냐 그거? 응? 스스로를 속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제일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 보시면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은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척을 지면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웃는 낯으로 적당히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척 안 지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왜 그 사람하고 척 지면 불편하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할 것 없이 그냥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냥 적당히 웃는 낯으로 이렇게 비위 맞춰주고 보통 그런 거를 처세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안 됐어요. 적당히 비위 맞추고 적당히 웃는 낯으로 적당히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그거를 못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나 막 그냥 색깔 분명하게 해가지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다투고 막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이나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툼이나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서 서로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화해가 안 되는 갈등도 있어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가 불가능한 지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 바리새인들의 주장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절 3절도 보시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정체, 바리새인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의 그 위선적이고 그 가증한 정체가 이제 곧 드러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아주 혹독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느 시대나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는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예레미야 묵상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다 자기 나름으로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다. 그런데 누구 말대로 됐죠? 예레미야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말이 정말 바른 말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뭘 얻는 것, 뭐 답이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하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 끝에 와서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쭉 설명하고 강해를 하는 이유는 분별력을 길러, 이 설교를 통해서 분별력을 길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헤아려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자고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많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시대에도 온갖 이단들이 있고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요즘 제가 참 당황하는 거는 요즘 교회 안에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하고 모든 국민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걸까요? 그거 가능한 일일까요? 그거 바람직한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려고 하면 한때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20%, 많게는 25%였다고 하는 시절, 지금은 10%예요. 10%. 지금 한국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10%라 그러거든요. 이단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율을, 기독교인의 비율을 이를테면 한 50%, 60%, 막 이렇게 70%, 막 이렇게 올리면 우리 사회에서 예수 교회를 출입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될까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스와질랜드라고 아세요? 에스와틴이라고 국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의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들었어요. 에스와틴이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아요. 베네수엘라, 우간다, 르완다라고 아세요? 뭐 이런 나라가 기독교 비율, 콩고 공화국 아세요? 지금도 내전으로 싸우고 있는 그 나라 기독교 비율이 거의 한 70%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고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 다 기독교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분이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좋게 말하는 기독교인을 만나시거든 뒤통수 때리면 안 되죠. 거칠게 하면 안 돼요.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인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는 분은 하여튼 우리 3.1운동 뒤에 이승만 이 씨가 영어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신 기자들하고 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여하튼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여하튼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여하튼 이승만 대통령이 왜 고약한 사람이었는지를 다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나라 일제 잔재 청산이 안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영어가 되고 미국의 입장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국사책에 나오는 거의 독립운동 한 세는 다 중국의 러시아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그러니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미국의 대변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권력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4.3 사건이나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독립군들, 독립운동하신 분들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친일파가 수족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부정선거에서 종신 대통령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요즘 한국교회 극우 집단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메시아였냐?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을 호령하는 메시아였다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호령하는 메시아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호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는 연약한 초라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 세상을 호령하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적당히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한 것처럼 요즘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면 손해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8절 9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를테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직장을 아니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는 이것이 위험한 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겁이 나는 상황이고요. 이 앞에서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네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상관이 없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60개 이상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어려움을 당해요.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친인척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도시에 사니까 아니지만, 옛날에 시골 동네는 거의 집성촌이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집안 어른이고, 예수 믿으면 쫓겨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보내준 영상에는요, 두들겨 맞아요, 막 길에서. 아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이런 짝대기를 가지고 막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집안 어른들이 막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요즘 우리가 이렇게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하고 있지만, 이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종족들 속에서 예수 믿으면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를테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잡혀 먹어요. 1위는 잡혀 먹어요. 그래가지고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곰이 되고 호랑이가 되고 막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잡혀 먹어야 잡혀 먹혀야 다시 삽니다. 제가 발음 바로 한 거죠. 그죠? 잡혀 먹혀야 다시 삽니다. 세상은 잡아먹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먹히는 것이 사명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메시아가 됐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지는 못했겠죠. 그 예수님은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잡혀 먹힌 거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초대하신 초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이 불의에 대항하고 거짓에 대항하고 뭐 진리편에 서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 그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귀한 복이 십자가. 십자가는 고난과 눈물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울고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손해보고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이 희생하고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하면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손과 발에 못 자국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영광. 그런데 손에 못 자국, 발에 그 못 자국, 상처 입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의 흔적을 짊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불의를 대항하고 세상에서 거짓을 폭로하고 세상에서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 대가 치르면서 눈물 흘리고 고생하며 탄식하며 예수님 따라가다가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